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사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 올해도 또 맞이하며 감사로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 현재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내용과 증거들이 있지만 감사는 그 중에 앞자리를 차지하는 신앙의 내용이며 실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를 말하고 우리의 실존은 감사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도 감사하며 삽니다. 때론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들보다 감사를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여기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가 남다른 것은 우리는 남다른 감사의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감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고 우리의 삶은 감사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지나 감사로 귀결되고 염려와 걱정을 넘어 감사로 귀결되고 분노와 원망을 이기고 감사로 귀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긍정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존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사느냐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며 신앙의 관건이며 우리 인생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그분은 행동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분은 정말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관건이며 인생의 필요인 것입니다. 실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점점 감사가 없고 감사를 상실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삶에는 현실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힘겨운 일들과 상황들이 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저 사무적이고 기계적이며 입에 붙은 감사만이 차고 넘치며 감사의 능력과 비밀을 잘 모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보다 원망, 불평, 미움, 다툼이 더 많습니다. 거침과 사나움이 거리에 가득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폭탄처럼 금세 터질 것 같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악의와 교만과 이기심이 넘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종종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태도와 표정에서 우리는 쉽게 그런 사실을 보고 느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고 여유로움이 없고 마음이 너무 말라 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얼굴들이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웃음기가 없죠? 그곳에 감사가 있기란 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린 몇 번의 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노래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경험해 가고 놓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며 숙제입니다. 살아계셔서 주 안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긍정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감사는 입에만 익은 감사가 아닌 마음의 감사가 되고 손과 발을 드리는 순종으로 입증하는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는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으로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 밤이 되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출애굽한 유대 조상들의 광야 여정을 기억하며 지킨 이스라엘의 명절로 그 시기가 추수 때와 겹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보통 7일간을 명절로 지냈는데 초막절을 비롯한 유대 3대 명절에는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했고 이런 이유로 명절의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던 산으로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밤이 되면 가신 산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때에만 밤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종종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밤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달리 말해 왜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것일까요? 감람산에 요즘처럼 전망 좋은 모텔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모르는 예수님의 별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명절이라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어서 주님은 노숙을 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유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감람산에는 좋은 모텔도 별장도 없었습니다. 밤 깊은 시간 오직 깊은 어둠만이 감람산을 감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밤이 되자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밤에 산으로 가신 몇몇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감람산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밤이 되면 밤에 주님이 계시던 지역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맞은편, 즉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수의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은 그 시각을 밤사경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밤사경은 오늘날 시각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벽녘까지 홀로 산에 계시다가 물 위를 걸어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산에서 세 제자에게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일컬어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은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밤새 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종종 산에서 밤을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몇몇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날들을 산에서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종종 산에서 밤을 세우신 것일까요? 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밤의 그 시각에 주님은 왜 어둠에 묻힌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감람산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드러누워 코골며 주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춥고 불편한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안한 잠자리, 포근한 잠자리를 찾아서 감람산으로,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이 좋아 등산 장비 챙겨서 야간 산행을 가신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모두 각각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에 어둠 속의 감람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어둠에 묻힌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주님은 감람산으로 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산은 주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골방도 회당도 길거리도 바닷가도 다 주님의 기도의 자리였지만 산은 주님이 즐겨 찾고 좋아하시던 또 하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처럼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닌 감람산의 깊은 어둠만큼이나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무뿌리 하나 뽑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은 감람산의 짙은 어둠만큼이나 깊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묻힌 감람산 어느 구석진 자리, 이름 모를 나무 아래서 제자들도 다 잠든 시간, 벌레도 그 울음소리를 그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주님은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버지와 교제하신 것입니다. 마치 밤이 어둠으로 모든 것을 덮고 고요 속에 파묻지만 별을 더 빛나게 하듯이 깊은 어둠만큼이나 깊은 침묵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인 것이고 우리도 산기도 다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의 어느 한 순간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나 홀로의 생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셨고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과 연대 속에서 사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런 사실을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평화였고 아버지의 인도이며 위로였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겸손과 기쁨은 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연대 속에서 주님은 걸으셨고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나 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기쁨, 감사, 평화, 인내, 소망, 회복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연대를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얼마나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반응하고 응답하며 사느냐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신앙의 통로이며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의 깊은 어둠만큼이나 깊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듯이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감람산 깊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셨고 주님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빚고 마음을 만지시며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을 하며 삽니다. 입으로, 손으로, 글로, 때로는 눈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치유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며 연합시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하고 이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실로 말이 곧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말과 침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침묵 없이 온전한 말이 있을 수 없고 말한 뒤에는 반드시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보다 침묵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통해 온전한 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기쁨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침묵을 배우고 훈련하고 되찾아야 합니다. 실은 수시로 침묵을 옷 입어야 합니다.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 침묵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 마음을 할퀴는 말,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말, 공동체를 허무는 말 등등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한 감정의 말은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했습니다. 죽은 말들의 찌꺼기들이 당신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목욕시키십시오. 침묵이 우리 영혼을 씻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감동이 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침묵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침묵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수많은 말들 때문에 마음이 지저분해진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떠들면서 자신을 더럽힌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수많은 말들로 자신을 더럽혔는지 내가 알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혜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에서 노래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침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옵션이 아닌, 선택이 아닌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냥 말 없는 것도 과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고 실은 그것보다 높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박한 수다스러움 속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침묵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과 성령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성찰하며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말합니다. 침묵의 중요한 기능은 단순한 기억 이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며 깨달음이다. 침묵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안셀름 그린은 침묵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감동이 막 됩니다. 저만 되나 봅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것은 무엇입니까? 안셀름 그린은 침묵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태어난 좋은 집안입니까? 물려받은 좋은 머리, 죄송합니다. 절 가리켜서. 물려받은 좋은 머리, 남다른 건강, 눈에 띄는 외모, 또 죄송합니다. 이런 것입니까? 물려받은 유산입니까? 노력해 얻은 보이는 성공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의 고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내면의 평화와 위로, 웃음과 사랑과 감사는 어디서 오며 우리 내면의 만족은 어디서 오고 우리의 순종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 속에는 세상이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참된 부요가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침묵을 잃은 시대입니다. 실은 침묵뿐 아니라 온전한 말도 잃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낯설어 하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며 침묵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침묵보다는 말로 자신을 더럽히고 포장하며 세상에 떠도는 소리들과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말에 매여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 떠도는 말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연합하고 분리하고 상처받고 정죄하고 외롭고 단절된 인생을 삽니다. 죽이는 말들의 노예가 되어 참 자아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돌아서서 또다시 공허한 인생, 단절된 인생, 영광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은 회복의 시간이며 잃었던 자아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체험이 무엇이며 만족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체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닌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며 우리의 순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을 떠나 침묵과 고독, 청빈과 노동을 덕으로 삼는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명하심이 있다면 수도사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떠나 세상을 위한 침묵과 고독과 청빈과 노동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떠도는 세상의 소리와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서 나와 하루의 한순간만이라도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들어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침묵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적이며 저속한 신앙으로 실추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며 죽음과 상처투성이의 세상에 생명과 치유의 물을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머튼은 옛날 어떤 수도원들에서는 침묵은 속죄의 행위였을 뿐 아니라 축제 행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침묵을 지키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고 형제가 서원하는 날에도 침묵을 지켰고 죽은 형제가 묻히기까지 더 깊은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 다가올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침묵은 속죄의 행위입니다. 경솔이 말로 죄를 짓고 교만과 거짓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비겁하게 죄에 편승했던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행위이고 침묵은 또한 축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주시며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의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침묵은 사라질 세상과 성취될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말합니다. 실제로 침묵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깊은 휴식을 누리며 침묵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에 저절로 솟아나는 단순한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다. 오직 침묵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며 이러한 깊은 내적 기쁨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묵상해 보고 회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로서의 침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 소리로 엮어지는 세상입니다. 떠도는 소리, 들리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살고 죽는 힘겨운 세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침묵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능력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사랑과 섬김을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묻힌 감람산 침묵의 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